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8일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다음 주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이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오는 18일 뉴욕에서 열린 시리아 국제회의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도하는 회동 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순위파 무장세력 ISIL과 반군이 참석하는 회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과 러시아, 이란과 유엔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열기로 했었습니다. 또 국제사회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반대파가 참석하는 협상을 1월 1일까지 갖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싱가포르에 P-8 포세이돈 초계기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미군 초계기는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싱가포르와 그 주변 상공에서 감시 작전을 벌입니다. 싱가포르에 미군 초계기가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7일 워싱턴을 방문한 응엔헨 싱가포르 국방장관과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 간 회담에서 발표됐습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미군 초계기의 싱가포르 파견은 양국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을 원활히 하고 지역 해양안보활동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미 일본과 필리핀은 물론 말레이시아에서도 이 같은 초계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해당 지역을 군사화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같은 지역 군사화는 영내 국가들의 장기적인 공동이입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은 7일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있지만 미국은 절대로 러시아의 병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부패 척결을 포함한 많은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쟁 해결을 위해 민스크 평화협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부통령은 러시아가 민스크 협정을 모두 지키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1억 9천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4억 7천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원자력 에너지와 항공 우주 분야 협정을 곧 체결할 계획이라고 중국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협정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상하이 협력기구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는 다음 주 체결될 전망입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 안보 공동체로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옛소련 국가들인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몽골은 창관국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방중 기간 중 수도 베이징은 물론 동부 항저우도 방문해 이곳에서 열리는 인터넷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와 안보 외교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숭타오 중국 대외연락부장과 중국의 지재룡 주중대사가 7일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중국 대외연락부는 숭 부장이 이번 회동에서 중북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북한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숭 부장은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한 친서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보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재룡 대사는 세대를 이어 중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굳은 의지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SNS라는 말 요즘 자주 들으시죠?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를 줄여서 SNS 이렇게 부르는데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가 대표적입니다. 이 가운데 인스타그램은 모든 게시물이 사진이나 10초가 안 되는 짧은 동영상인데요. 한 번에 한 장의 사진을 올릴 수가 있고 보통 글보다 짧은 주제어로 사진 관련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쉽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체보다 이용자 증가율도 빠르죠. 많은 미국인들이 인스타그램에 사진들을 올리는데요. 그런데 미국인들의 인스타그램에 가장 많이 사진으로 실리는 장소가 어딘지 알 수 있는 목록이 나와서 좀 흥미롭습니다. 보니까 야구 경기장이 많고요. 국립공원이나 놀이공원, 유명한 해수욕장, 명문대학교, 수족관, 도박장도 있고요. 음악공연장, 이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특별히 워싱턴 DC에서는 이 백악관이 가장 인스타그램에 많이 게시됐습니다. 이쪽 보니까요, 관광객들이 미국에서 꼭 가야 할 곳 목록에 들어가는 장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거나 유명한 장소에서 사진 한 장 남기고 싶어하는 심리는 같은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으로 주요 소식과 뉴스의 배경 용어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영화로 듣는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0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되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 0도에서 7도 분포 보이겠고요. 신의주 역시 구름 많겠습니다. 0도에서 6도 분포. 개성 역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0도에서 9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폴 사이먼이 부릅니다. Have a good time 들어보시죠.
don't have no fun. And I don't believe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샌 버나디노 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들이 상당한 기간 이슬람 급진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1인 1표 원칙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합니다. 미국의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가 방송 50주년을 맞았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2일에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여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그동안 조사한 결과 두 용의자가 이 상당 기간 급진 이슬람주의에 빠져 있었던 걸로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로스앤젤레스 지부의 데이비드 보우디치 부지부장이 월요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보우디치 부지부장은 이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미 사망한 용의자 두 명이 상당 기간 이슬람 급진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용의자 두 명이 부부였죠.
네, 올해 28세인 사이드 리즈완 파룩과 29세인 부인 타슈핀 말릭입니다. 남편 파룩은 이 파키스탄계로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고요. 부인도 파키스탄계로 파룩과 결혼한 뒤에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원래 수사당국에서는요, 이 부인 타슈핀 말릭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이슬람 무장 조직인 ISIL의 충성을 맹세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부인이 이 남편 파룩을 이슬람 급진주의로 인도한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 가정이 틀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남편 사이드 파룩은 이 부인 말릭을 만나기 전에 이미 이슬람 급진주의를 따르는 듯한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가 두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이슬람 급진주의에 접촉했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의문점을 밝히려고 수사 당국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부인 말릭과 관련해서는 이 말릭이 파키스탄에서 다녔던 이슬람계 학교에서 이슬람 급진주의에 노출된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학교 측에서는 이런 말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 수사에서 또 눈길을 끄는 항목이라면은 외부 세력이 테러를 사주했느냐 이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 나왔습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네. 사실 월요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말이 나왔는데요. 이 FBI의 보우디치 부지부장은 용의자들이 이슬람 급진주의자였지만 외부에서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이번 테러를 계획하거나 사주한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관련 기사를 보니까요, 두 용의자가 테러를 미리 준비한 정황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네, 이 남편 파룩과 부인 말릭이 사격장에 가서 총을 쏘는 연습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네, 미국의 사격장에서는 진짜 총으로 실탄 사격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두 용의자는 그런데 테러가 나기 며칠 전에도 사격 연습장에 들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이 테러를 미리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테러하고 이 샌버나디노 시 총기 난사 사건 탓에 지금 미국에서는요, 무슬림, 이슬람 교도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가운데 지지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런 논쟁에 기름을 붓는 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 이번에는요, 이 샌버나디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때까지 이슬람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요 한때는 자신이 이슬람교도들을 사랑한다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요. 프랑스 파리 테러가 난 뒤부터 태도가 싹 바뀌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이 미국 안에서 하는 무슬림들을 추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 2001년에 이 9.11 테러가 났을 때 뉴저지주에 사는 이슬람교도 수천 명이 이 테러 소식을 들으면서 좋아했다는 이 믿기 어려운 소문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슬람교도 입국을 당분간 막자는 트럼프 후보의 말이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서 비난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 플로리다 주지사죠, 이 제프 씨 후보는 이 트럼프가 미쳤다고 비난했고요. 연방 상원의원은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무슬림 입국 금지 조처가 이상하면서 또 모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선두주자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가 부끄럽고 편견에 차 있고 또 분열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고 공격했는데요.
네.
그 밖에도 또 여러 종교단체에서 트럼프 후보의 비난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요, 오늘 이 눈길을 끄는 심의를 시작했죠.
네, 심의 안건 명칭이 이븐웰 대 에버신데요. 이븐웰은 이 텍사스 주에 사는 주민 수 이븐웰지고요.
네.
이 에버스는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텍사스에 사는 이븐웰 씨가 다른 사람 한 명과 함께 이 텍사스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텍사스 주가 지난 2010년에 총 인구를 근거로 이 주 상원 선거구를 31개구로 정했는데 이게 헌법에 어긋나니까 이걸 바로잡아 달라는 겁니다.
네,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네. 이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 구역을 보통 선거구라고 하는데 이 저 진행자께서는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나라들에서 이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는지 아십니까?
네, 보통 특정 지역에서 사는 사람의 수에 따라 정하죠.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이 대개 특정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구를 나누죠.
네.
가령 인구 50만 명이 기준이 되면 50만 명당 선거구가 하나씩 돌아가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요 주기적으로 인구 조사를 해서 선거구 수를 정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인구 조사국이 10년마다 인구를 조사하는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주정부나 아니면 주정부가 꾸린 별도 기구가 선거구를 획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구가 줄거나 늘어남에 따라서 비례해서 또 이 선거구 수에도 증감이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텍사스 주도 인구에 따라서 상원 선거구 수를 정했을 텐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말하면 1인 1표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네. 자, 1인 1표 원칙이라고 하면은 투표에서 한 사람이 한 표만 행사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는데요. 가령 이제 A 선거구와 B 선거구가 있다고 치고요.
네.
이거를 이제 인구 50만 명 기준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인구 구성을 보면요, 이 A, B 선거구에서 이 50만 명이 모두 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가령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이 나이가 안 돼서 투표를 못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불법 이민자들이나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뭐 인구 수에는 들어가도 투표를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제하면은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좀 줄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설명을 해보면요, A 선거구에는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20만 명이 되고요. 비선거구에는 30만 명이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자, A선거에서는요,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인구가 B선거구보다 적지만 총 인구 수에 근거해서 두 선거구가 같은 취급을 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불공평하다는 거죠. 네. 다시 설명하면요, 이 실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을 근거로 따지면 이 A선거구 유권자가 이 B선거구 유권자보다 이 비율상 계산을 하면 더 많은 표를 던지는 셈인데 네. 이게 이제 1인 1표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텍사스 주 정부에 소송을 낸 사람들은 사람 수를 세는 방법을 뭐 바꾸라고 요구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한 지역 안에 사는 사람을 모두 세 가지고 선거구를 결정하지 말고 실제로 투표 날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만 합산해서 선거구를 정해야지 이게 1인 1표 원칙에 맞는 공평한 거라는 겁니다.
네.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논쟁이 됐다고 하는데요. 미 연방 헌법이 여기서 관한 규정 어떤 조항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각 주가 총 인구에 따라 의석수를 결정하라고만 규정해 놨는데요. 근데 이게 이 모든 사람 아까 말했듯이 모든 인구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투표할 수 있는 사람만 계산하라는 건지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어찌됐건은요, 이 연방대법원이 심의를 시작했으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텐데요. 민주공화 양당이 미치는 득과 실이 있다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뭐 간단합니다. 이 대법원이 만약에 이 소송을 낸 측의 손을 들어주면,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계산하라고 하면 민주당에는 불리하고요. 네. 공화당 쪽에는 유리합니다.
네, 이유가 뭔가요?
사실 뭐 도시에는 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요. 반면에 시골 쪽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죠. 네. 근데 이 정작 이 도시에서는 사람이 많기는 한데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이 시골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반면에 시골에서는 실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도시보다 높은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실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선거구로 정하면은 아무래도 도시 쪽에 있는 선거구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시골에서 강세를 보이는 공화당이 유리하단 말이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 소송을 낸 두 사람도 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소속입니다. 자, 이 오랫동안 논란이 된 1인 1표 원칙과 관련된 문제를 이 연방 대법원이 과연 이번에 어떻게 판단할지 눈길이 쏠리는데요.
네.
이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이 두 당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 참고로요, 또 월요일에 연방 대법원은 이 고성능 공격용 반자동 소총을 금지한 법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심의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찰리 브라운이라고 하면은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만화 주인공이죠. 그런데 매년 성탄절을 맞아서요, 이 찰리 브라운이 나오는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라는 TV 프로그램이 방송되는데요. 올해로 벌써 50주년을 맞이했다고요.
네,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는 미국 미네소타주 출신인 만화가 찰스 M. 슐츠가 만든 만화 피너츠를 원작으로 제작한 25분짜리 성탄절 특집 방송인데요. 올해로 방송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에서 나오는 음악하고 이 주인공들의 대화 가운데 한 대목을 들으셨습니다.
네.
여기서 이 찰리 브라운 주인공이죠. 찰리 브라운이 친구한테 이 크리스마스가 뭐냐고 묻는데요.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지 전하려고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이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도 미국에서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반복해서 방송됩니다.
네, 50년 동안 계속 방송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잘 만든 모양이네요.
뭐 그렇습니다. 65년 12월에 처음 방송을 됐을 때 시청률도 높게 나왔고 또 비평가들의 극찬도 받았죠.
네.
그러면서 상이라는 상은 많이 받았는데요. 이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는 반세기를 지내오면서 미국에서 이 성탄절 하면 쉽게 떠오르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될 만큼 이 세대를 걸쳐서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네. 자, 올해는 5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쇼도 진행됐죠.
네. 이 프로그램을 방송한 미국 ABC 방송사가 축하 공연을 마련했는데요. 이 본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전에 이 축하 공연이 1시간 동안 펼쳐졌습니다. 이 공연에서는 유명한 음악인들이 나와서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는 등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 5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자, 미국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비자 문제입니다. 지난달 있었던 프랑스 파리 테러 여파로 미국 내 테러 위협이 커지자 미국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운영해온 무비자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고요. 또 최근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의 범인이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약혼자 비자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은 미국의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비자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먼저 비자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겠어요.
예, 비자는 라틴어 차르타 비자에서 유래한 말로 보여진 서류라는 뜻인데요. 이를 한자어로 사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비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인데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나라로 여행을 가고자 한다면 그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하고 비자를 받아야 그 나라에 입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해외여행에 필요한 것이 비자만 있는 건 아닌데 여권도 있어야 하는데요. 여권하고 비자의 차이는 뭔가요?
네, 쉽게 설명하면 여권은 외국으로 여행할 때 필요한 일종의 신분증이고요. 비자는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발행해준 허가증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은 자국에서 발행하고 비자는 상대국에서 발행하는 건데요.
네.
여권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청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비자는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받는 겁니다. 그 나라 대사나 공사, 영사가 여권을 검사하고는 아, 이 사람이 자국을 여행해도 되겠다라는 서명을 하면 입국 사증, 즉 비자가 발급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비자의 목적은 뭔가요?
네,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자나 불법으로 머물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정치적으로 껄끄러운 사람이 들어오는 걸 미리 막기 위해서죠.
네.
이 비자가 등장한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비자 제도는 1차 세계대전 중에 주로 군사상의 이유로 간첩을 막기 위해 생겨났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비자 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도 많죠.
예, 맞습니다. 비자 프로그램은 크게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 그리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비자 없이 자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국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 이 자국의 관광산업이나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죠?
예, 미국의 비자 면제 제도는 현재 38개 나라가 적용 대상인데요. 대개 유럽에 있는 나라들로 한국도 무비자 제도 대상국입니다.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 수가 지난 2013년에 2,100만 명이 넘었는데요.
네.
관광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총 여행객의 약 39%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에서 쓰고 가는 돈도 약 1,000억 달러에 달하죠.
네. 자, 이런 비자 면제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죠.
예,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우선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하고요.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이나 사업 목적에 한해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런 허가 없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네.
해당 국가 국민은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통해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또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칩이 들어있는 전자여권이 있는 경우에만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일반 비자의 경우 서류를 다 갖춰서 내고 영사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등 이 여행자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는데요.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경우는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입국이 쉬워진 겁니다.
네.
물론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체포된 적이 있는 사람,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 심각한 전염성 질병이 있거나 미국 입국 허가가 거절됐던 사람 또는 미국에서 추방당했던 사람의 경우는 반드시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요. 만약 비자 없이 여행할 경우에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가 없다면 비자를 얻는 게 어렵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난민으로 가장해 유럽에 정착한 테러분자나 유럽의 자생적인 테러분자들의 경우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미국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겠죠.
네.
따라서 미국 의회는 비자 면제 제도에 적용을 받는 나라 국민이라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5년 사이에 시리아나 이라크 같이 미국이 우려 국가로 지정한 나라를 방문했던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기준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미국의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이어서 이번에는 비이민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죠.
예, 이 비이민 비자란 관광이나 유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발급되는 비자를 말합니다. 비이민 비자의 종류에는 비즈니스, 즉 사업 비자, 여행 비자, 학생 비자, 종교 관계자 비자, 취업 비자 등이 있습니다.
네. 자, 비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신청자가 자국의 거주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미국 내 비자가 만기된 이후에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걸 영사에게 확신을 줘야 합니다.
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또 자료가 필요하겠지요. 뭐 예를 들면 노동 계약서라든지 결혼 출생 증명서, 수입이나 은행 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한데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비자가 거부되기도 하지요.
네, 자, 비이민 비자가 미국에 단기간 잠시 머물 걸 허용하는 비자라면은 이민 비자는 영구적인 거주를 허락하는 비자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민 비자를 흔히 말하는 그린 카드, 즉 영주권이라고도 하는데요. 미국으로 이민해서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민 비자를 직계 가족, 가족, 취업 그리고 추첨에 의한 비자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논란이 되는 약혼자 비자가 바로 이 이민 비자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약혼자 비자는 K1이라고도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과 결혼하려고 할 때 약혼자를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매년 미국에 이 K1 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의 수가 2만 5천 명 이상이니까 뭐 적은 수는 아니지요.
네. 자, K1 비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요?
네. 우선 미 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한 이후에 인터뷰 날짜가 정해지면 영사와 만나서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영사는 이 시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인터뷰 내용에 근거해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죠. 자, 그리고 이 K1 비자를 받아서 일단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초청자와 약혼자는 90일 안에 반드시 법적으로 결혼한 후에 이를 이민국에 알려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K1 비자 심사 과정이 꽤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약혼자 비자 절차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하는데요. 보통 K1 비자는 신청에서 발급까지 6개월에서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뭐 지문 조회는 물론이고요. 가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또 미국 테러 감시 명단과도 대조하죠.
네.
자, 그리고 명사와의 직접 면담, 즉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범죄를 지은 적이 있는지 인신매매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 테러 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 심층 면담을 하는 겁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파키스탄처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근거지 국가 출신에 대해서는 K1 비자 발급을 승인하기 전에 추가적인 정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샌 버나디도 그 테러범 부부의 경우도 이런 과정을 거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 사이드 파룩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이 부인 타슈핀 말릭은 파키스탄 태생으로 어릴 때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갔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을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릭이 테러에 동조하는 인물인지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K-1 비자 검증 절차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논란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의 K-1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영화로 듣는 미국사 이어가도록 하죠. 칼라 브루니가 부릅니다. You belong to me 들어보시죠.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2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 소개해드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기간이죠. 1944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요, 1944년에 감행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보여주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존 H. 밀러데이가 이끄는 레인저 중대가 오마하 해변에 상륙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되는데요. 영화는 당시에 희생자가 많이 났던 오마하 해변의 상황을 실감나게 그렸습니다. 사실 이 초반부의 전투 장면은 전쟁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도 이 노르망디 작전에 엄청난 병력과 물자가 동원됐죠?
맞습니다. 작가인 프랭크 워커 씨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해군 작전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상륙 당일 미리 수송기 약 2,300대와 수많은 글라이더를 써서 공수부대를 후방에 침투시켜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항공기와 배를 동원해서 7개 사단 병력을 상륙시켰죠. D-Day라고 불리는 6월 6일부터 7월 2일까지 인원 100만 명, 물자 57만 톤, 그리고 각종 차량 17만 대가 상륙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밀러 데이가 이끄는 수색대가 가진 고생 끝에 라이언 일병을 찾아내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미군은 마침내 오마하 해변을 점령한다. 전투가 끝난 뒤 해변에는 수많은 전사자가 쓰러져 있는데 그 가운데 바로 션 라이언이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다.
Dear Mr. Brian Boyd, no doubt by now you have received full information about the untimely death of your son.
No words of mine can ever relieve.
이 장면은 넓은 사무실에서 사무요원들이 타자기로 편지를 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이 사무요원들은 전사자 가족들에게 보낼 통지서를 작성하는 중이다. 그런데 한 여직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이 여직원은 여기저기서 찾은 전사 통지서들을 들고 황급하게 상관에게 뛰어간다.
Colonel, I've got something you should know about.
Yes.
These two men died in Normandy. This one in Omaha Beach.
Sean Ryan.
This man at Utah.
Peter Ryan.
This man was killed last week in New Guinea.
Daniel Ryan.
The three men are brothers, sir.
통지서 세 장은 라이언 집안의 형제들이 전사했음을 알리는 통지서였습니다. 션 라이언은 노르망디 오마하 해변에서, 피터 라이언은 같은 상륙 작전이 벌어진 유타 해변, 또 대니얼 라이언은 태평양 뉴기니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한 것이었습니다.
That's not all. There's a fourth brother, the youngest. He parachuted in with the 101st Airborne night before the invasion. He's somewhere in Normandy. We don't know where.
Is he alive?
We don't know.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막내인 제임스 라이언이 미군 101 공수여단 소속으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되면서 후방으로 침투했던 것입니다. 만일 막내 제임스까지 죽는다면 라이언 집안은 아들 4명을 모두 전장에서 잃는 비극이 벌어지는 셈이었습니다.
The boy is alive. We are going to send somebody to find him. And we are going to get him the hell out of there.
이 소식을 보고받은 조지 마셜 합참 의장은 막내 제임스 라이언을 찾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참모들은 라이언이 어디 있는지 모른 상태에서 적진으로 수색대를 파견하는 것이 위험하다며 말린다.
I have a letter here written a long time ago to a Mrs. Bixby in Boston. So bear with me. Dear madam, I have been shown in the files of the War Department a statement.
마셜 의장은 참모들이 수색대 파견을 말리자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기간에 아들 5명을 잃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준다. 마셜 장군은 이 편지를 소개하면서 제임스 라이언이 살아 있으니 라이언을 찾아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단호하게 명령한다.
He'll be arriving on BAR, Jackson, Wade, Beasley, and Caparzo.
Beasley's dead.
All right, Mellish then.
한편 밀러 대위는 독일군 점령지인 누빌로 가서 행방을 알 수 없는 라이언 일병을 데리고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은 밀러 대위는 중대원 가운데 6명과 독일어가 가능한 병사 1명을 데리고 라이언 일병을 찾아 나섰습니다.
You want to explain the math of this to me? I mean, where's the sense of risking the lives of the eight of us to save one guy?
20 degrees.
Anybody want to answer that?
라이언을 찾으러 나선 수색대에서 기관총 사수를 맡은 병사 라이벤은 밀러 대위에게 일병 하나를 구하려고 8명이 목숨을 거는 것이 온당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밀러 대위는 자신은 그저 명령을 따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부하들은 밀러 대위를 잘 알기 힘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밀러 대위가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자기 신상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밀러 대위의 고향이 어딘지를 두고 내기를 걸기도 했습니다.
밀러 대위 일행은 곧 누빌에 들어가 아군을 만난다. 이들은 라이언 일병과 같은 부대 소속이었지만 제임스 라이언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런 와중에 폐허가 된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독일군 저격수의 공격으로 밀러 대위의 부하 한 명이 전사한다. 부하를 잃은 밀러 대위는 다른 병사로부터 라이언이 라멜이라는 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부하들을 이끌고 라멜로 향한다.
I'm thinking we detour this way, quick and quiet. The crowds will never even know we were here. So, Captain, what I'm trying to say is, why don't we just go around the thing?
I hear what you're saying, but we can't go around it.
새로운 목적지 라멜로 향하던 수색대는 중간에 부서진 독일군 레이더 진지를 발견한다. 그러자 밀러 대위는 부하들에게 진지를 부수고 가자고 한다. 하지만 부하들은 중기관총이 있어서 위험하니 그냥 지나쳐 가자고 권한다. 하지만 밀러 대위는 이 권고를 무시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진지를 공격한다.
수색대는 수류탄으로 레이더 진지를 부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사 웨이드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가 됐습니다. 구조대는 부서진 진지에서 살아남은 독일군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이어 부하들은 이 포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밀러 대위가 이를 말리고 이 독일군에게 땅을 파서 전사자들을 묻을 무덤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독일군 포로가 땅을 다 파자 밀러 대위의 부하들은 이 병사를 다시 사살하려고 한다. 그러자 통역병 어펨은 제네바 협약을 들면서 포로를 죽이지 말라며 거세게 저항한다. 하지만 다른 병사들은 죽은 웨이드의 복수라며 이 독일군을 죽이려고 한다.
Please. I like America. Francis Nancy, what a sense. Go fly a kite. Get back your tongue. Cool beans.
병사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안 독일군 포로는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이 포로는 히틀러를 욕하고 자신이 미국을 좋아한다면서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매달린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밀러 대위가 포로를 그냥 살려서 보내준다. 그러자 부하들 가운데 기관총 사수 라이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신은 구조 임무에서 빠지겠다고 말한다.
Hey! Hey! Don't you walk away from your captain. Raven, get back in line.
이렇게 라이벤이 항명하자 호바스 상사가 권총을 들어 라이벤을 명령 불복종으로 사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은 밀러 대위에게 제발 호바스 상사를 막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I'm a school teacher. I teach English composition.
호바스 상사가 라이벤을 즉결 처벌하려는 순간 갑자기 밀러 대위가 뜻밖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대원들이 궁금해하던 자신의 신상을 자세하게 밝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I tell people what I do for a living. They think, well, now that figures. But over here, it's.
밀러 대위는 자신의 신상을 두고 돈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서 자신이 펜실베니아 주에서 11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라고 밝힌다. 밀러 대위는 자신이 너무 변해서. 아내가 자기를 못 알아볼지도 모른다고 걱정이라면서 전장에서 일어난 일을 말할 수 없고 사람을 죽일수록 고향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고백한다. 밀러 대위는 그러면서 자기 바람은 빨리 라이언을 찾아 집으로 가는 거라고 밝히고 부하 라이벤에게 원하면 떠나도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밀러데이는 전사자들을 구덩이 속에 넣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나머지 부하들도 밀러데이를 따라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돕는다.
밀러 대위의 고백을 듣고 부하들 대부분이 마음을 돌리는군요.
그렇습니다. 또 영화에서는 자기 갈 길을 가던 라이벤이 결국 발걸음을 돌려 수색대에 다시 합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엔 어떤 내용 소개되나요?
네, 수색대가 라이언 일병을 찾고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look for in something. Look for in something. 북한 여성분들은 결혼하고 싶은 남자의 이상형은 뭘까요? Do they have to be smart? Be loyal and honest? 성실하고 솔직해야 하나요? 아니면 매력적이고 성공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나요? 저는 미국이나 북한이나 여성분들이 원하는 남자의 이상형은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So I decided to ask young professional ladies between the ages of 26 to about 32 what they look for in a man. 꽤 재미있는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여성분들과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의 영어 표현은 look for in something입니다. Listen carefully.
What do you look for in a man? What qualities?
Someone who has a job. You can be a garbage man. I don't care. Just be employed. Good relationship with his family. Uh-huh. And a car. In this area, a car is very important.
But he's hot.
I actually look for character because a lot of things change over time.
They have to be making more than me. But I'm not too picky with the job. Okay. Just a little bit more than me.
What I tell my daughter are three things. They have to be smart, they have to have a great sense of humor, and treat you right.
Wow. Intelligence, somebody who's fun that I can laugh with. And tall. Not shorter than me.
Definitely strong intelligence, willing to keep an open mind. Also, you know, if they've got a good job, it shows that they're willing to work hard.
제가 워싱턴 DC에 있는 젊은 직장인 여성분들에게 What do you look for in a man? What qualities? 결혼할 남자를 찾을 때 어떤 자질을 눈여겨보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여성분들은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고 분명히 똑똑해야 하고 마음도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어떤 분은 또 매력적이고 외모가 멋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look for in something입니다. To look for in something은 무엇무엇을 특별히 찾다, 무언가를 찾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What do you look for in a man? What qualities?
Someone who has a job. You can be a garbage man, I don't care, just be employed. Good relationship with his family. Uh-huh. And a car. In this area, a car is very important.
But he's hot.
I actually look for character because a lot of things change over time.
They have to be making more than me. But I'm not too picky with the job. Okay. Just a little bit more than me.
What I tell my daughter are three things. They have to be smart, they have to have a great sense of humor, and treat you right.
Wow. Intelligence. Somebody who's fun that I can laugh with. And tall. Not shorter than me.
Definitely strong intelligence, willing to keep an open mind. Also, you know, if they've got a good job, it shows that they're willing to work hard.
네, 본문에서 참 재미있는 답변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의 영어 표현, look for in something. 무엇 무엇을 특별히 찾다. 무언가를 찾고 있다. Look for in something.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U.S.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제이슨 모라즈의 I won't give up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I look into your eyes It's like a watch in the night sky Or a beautiful sunrise Well, there's so much they hold And just like them old stars I see that you've come so far To be right where you are How old is your soul? Well,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Even the stars, they burn some even far.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파키스탄 농민들은 미국의 도움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 USAID는 2만 7천여 파키스탄 농민들에게 첨단 기술을 제공해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준 행사를 최근에 열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의 농기업 사업국은 파키스탄의 소규모 농가나 대농장주 모두에게 생산품의 양과 질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국내와 국제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공동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년에 걸친 이 계획은 최근에 끝을 냈으며 파키스탄에 14,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의 존 그로아크 농기업 사업국장은 파키스탄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미 국제개발처는 최신 최적의 기술을 농민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 가운데는 길기트 발티스탄 지역 살구 가공 여성 800명의 수입이 300% 늘어났고 파키스탄산 고추의 질이 좋아졌으며 국제 수출 시장을 위한 육류 가공 기술이 높아진 것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는 최근 출범한 미국 파키스탄 농산물 시장 개발 계획에 따라 원예 사업과 가축의 가치를 높이는 등 시장 중심의 성장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은 파키스탄의 80만 농가에까지 미쳤으며 48만 에이커의 농지에 물을 대는 사업에도 융자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금융과 공동사업, 보다 수익이 높은 시장 접근 등 파키스탄의 농업 경제 측면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파키스탄 전역의 농산물 제조회사들을 2016년까지 대형 기업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 계획으로 지난 4년 동안 2만 6천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미 국제개발처의 노력을 통해 파키스탄 농산품 기업들의 매출은 5년 동안 1억 4,400만 달러가 늘었고 농산품이 대부분인 수출은 5,700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미국은 파키스탄 농업의 막대한 잠재력이 완전히 인식되도록 동반자들과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데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